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 기도거리와 감사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끼리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하셔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니, 왜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머릿속에서 계속 코끼리 생각만 나는 거죠? 이 사람의 두뇌가 그렇답니다. 사람의 두뇌는 부정적인 명령을 받으면 오히려 더 하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엄마가 아이한테 너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싶은 분 여기 계시죠? 부정적인 명령을 들으면 오히려 더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는 게 좋답니다. 식탁에서 과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소파에서 과자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부정과 긍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긍정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긍정을 선택하라.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각지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을까요?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교사들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둘이 있었다니까요. 원래 하나인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교파만을 위해서 일했고 자신의 교파의 교리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장로교회이고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회의 그 교리를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신학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보다 더 귀한 것 배우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불평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지금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지금 해가 지고 제자들도 이제 해가 지면 좀 쉬고 싶은 겁니다. 당연한 사람의 본능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는데 해 지는 줄도 모르고 한도 끝도 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 마을로 돌려보내 밥 먹게 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백성들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귀찮았고 자기들이 피곤했습니다. 얼른 백성들 돌려보내서 자신들을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핑곗거리를 모으기 시작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핑곗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핑곗거리 1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이곳에 해 지고 나면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핑계,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핑계로 넘어갑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세 번째 변명, 우리들은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200일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했지요. 이렇게 큰 돈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야기, 대답의 특징을 파악하셨나요?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이에요. 해도 지금 지고 있고 해도 없고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고 우린 돈도 없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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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긍정문입니다. 너희가 백성을 먹여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고 와라.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안 하니? 부정적인 문장이지요. 이 말을 들으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을까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지요. 반대로 말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다. 이제 공부해야지. 어떤 게 더 부드럽게 들리시나요? 어떤 게 더 마음을 움직일까요? 이러나 저러나 공부는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안 되는 핑곗거리 연구하는 사람 같아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게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든 백성들 돌려보내고 쉬고 싶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핑곗거리 찾는 사람들 같아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테드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핑곗거리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가지 않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보니 세상 온갖 재미있는 얘기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다 가자라고 하다가 늦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죠.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5초의 법칙이랍니다. 그냥 로켓 발사하듯이 5, 4, 3, 2, 1 하면서 5초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 5초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하냐? 시간을 더 주면 더 줄수록 내 머릿속에는 핑곗거리들이 더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에 속지 마십시오. 뇌는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핑곗거리를 계속 제공하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5초 안에 실행해야 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눈은 긍정적이었고 제자들의 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있는 것 찾아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든 없는 이유 찾아서 백성들 돌려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이셨습니다. 이 긍정은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긍정의 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우리들의 긍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못할 힘이 없다라는 긍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긍정은 사기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2009년 2월 12일 뉴욕 버팔로 인근에 주택가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해서 5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북미 항공국인 NTSB에서 이 비행기의 사고 블랙박스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비행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랍니다. 문제는 조종사들이었대요. 조종사들이 실수를 했는데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대화했던 내용이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착륙하고 있는데 버팔로 공항에 착륙하는데 조종사 하나가 갑자기 옆에 있는 조종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월급도 쬐끔 주면서 일만 많이 시킨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조종사가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같이 불평을 그냥 둘이 계속 쏟아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불평을 쏟아내느라고 속도가 추락할 정도로 줄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정신 차리고 기술을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들어올릴 수 없었고 그냥 가정집에 충돌해서 가정집에 있던 사람들 한 명까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불평을 하다가 죽었던 것이죠. 불평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죽을 수도 있고 불평하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하셨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남은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긍정의 이유가 되십니다.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부정과 불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옆에 제자들 같은 불평의 소리, 부정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부정의 목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늘 긍정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라.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감사 제목을 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감사할 게 없네요. 저한테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걸 찾았는데 저에게 있는 것은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갚고 있고 언젠간 모두 갚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니 이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양이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작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억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배고파 지쳐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했더니 겨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는 5천명들이 주머니 뒤졌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을까요? 가져오라라고 하니까 순진한 아이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가 빠진 어른들은 자기 먹을 것 안 내놓고 버티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자, 4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늘 높이 드시고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으셨고 감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노력이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와 불평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하고 불행하게 살 수 있으며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감사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기도거리로 삼으셨고 있는 것을 감사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없는 것은 기도거리요, 있는 것은 감사거리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것은 기도거리요, 있는 것은 감사거리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것은 기도거리요, 있는 것은 감사거리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기도거리가 아니면 감사거리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요즘 성경 통독 모임에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편을 쓰셨는데 감사거리를 26가지나 찾아가지고 그 26가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었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거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냐면 오늘 하루 눈뜨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이런 일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다시 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먹을 것이 기도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다 보라고 이렇게 들고서 기도를 하시니까 어른들이, 약은 어른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가 몰래 가져왔던 도시락을 내놨고 그 도시락으로 사람들이 먹고 다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가난해서 굶는 것을 일처럼 했는데 남을 정도로 도시락을 다 싸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가 고래였다. 고래 두 마리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아주 황당합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고래가 안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애가 고래 두 마리를 자기 도시락으로 끌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적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공짜로 말씀 듣고 그리고 공짜로 얻어먹은 5천명의 사람들 기뻤을 겁니다. 귀한 말씀 듣고 귀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밥 굶을 일은 없겠네. 제자들도 기뻤을 겁니다.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어깨에 힘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스승님 이 정도다. 이 놀라운 스승님께 더 많은 능력을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일 기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그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이 5천명을 먹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경험이겠습니까? 이거 내 도시락이었는데 이 내 도시락이 기도하고 나니까 5천명이 먹는 식재료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도시락으로 5천명을 먹이셨네. 주님께 귀한 것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어도 자기 도시락 못 내놓겠다라고 버텼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마음에 주십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적을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본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늘 불평과 부정의 마음을 주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